한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27일 미국과 한국, 일본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삼각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만남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은 5월 2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의 속도와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면서 모든 나라들의 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해 3국은 미한, 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이는 영내와 안보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공통되고 분명한 약속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에 대응한 새 결의 채택에 실패한 사실에도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13개 안보리 이사국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응해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정부가 그리스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을 인용해 혁명 수비대가 위반 행위를 이유로 27일 걸프 해역을 항해 중이던 그리스 유조선 두 척을 납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르나 통신은 어떤 위반 행위로 납포 조치를 취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이란 당국의 이번 조치가 지난달 그리스 영해에서 이란 유조선이 억류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그리스 당국은 이란 유조선 나나호가 기술적 문제와 악천후 등으로 그리스 해역에 정박하자 미국의 요청으로 이 유조선에 실려있는 이란산 원유 10만 톤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20개 나라에서 200건 이상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무엇이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병 발병 확산을 촉진했는지 의문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주로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되는 감염병이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남미 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WHO가 약 200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실제 감염자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인 치르콘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바렌츠 해에서 발사된 치르콘 미사일이 약 1000km 거리의 표적을 명중시켰다며 발사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군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치르콘 미사일은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보적인 무기체계로 묘사한 것으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해에도 군함과 잠수함에서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70년대 여러 테러 범죄를 일으킨 일본 적군의 최고 간부인 시게노부 후사코가 출소했습니다. AFP통신과 일본 언론에 따르면 1974년 네덜란드 헤이그 주재 프랑스 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기소돼 20년형을 선고받았던 시게노부는 오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시게노부는 1970년에서 80년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과 연계해 1972년 텔 아비브 공항 습격 사건 등 여러 테러 사건을 일으킨 일본 적군의 최고 간부입니다. 일본 적군은 일본 내 극좌 단체인 적군파 간부들이 결성한 단체로 2000년 시게노부의 체포 이후 해산됐습니다. 시게노부는 이날 출소 직후 기자들에게 내 체포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을 사과한다며 반세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무고한 사람들을 인질로 잡는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함재였습니다.
햇볕에 춤추는 하얀 빨래처럼 깨끗한 기쁨을 맛보고 싶다. 영혼의 속까지 태울 듯한 태양 아래 나를 빨아놀고 싶다. 여름엔 햇볕에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향기로운 땀을 흘리고 싶다. 땀방울 마저도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살고 싶다. 여름엔 꼭 한번 바다에 가고 싶다. 오랜 세월 파도에 시달려온 섬 이야기를 듣고 싶다. 침묵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그에게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오고 싶다. 뜨거운 여름날에 소박한 바람을 담은 한국의 시인 이혜인 수녀의 여름일기로 주말의 음악여행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도 여름의 기운이 한창입니까? 시인은 시적인 감상으로, 화가는 화폭으로, 또 음악가는 음표와 연주로 여름의 다양한 감상을 담아내지요. 오늘은 영국의 바이올리니스트 나이젤 케네디와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G단조 4개 중 여름의 3악장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G단조 작품 번호 8의 2번 4개 가운데 여름 3악장 프레스토 영국의 바이올리니스트 나이젤 케네디와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요. 작품의 감상을 따로 전하기도 무색해지는 곡입니다.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을 때마다 안 들으면 왠지 섭섭해지기도 하는 작품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풍경을 담은 시구, 소네트를 기초로 비발디가 음악적 선율을 올린 곡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각 계절을 세 개 악장으로 구성했고요. 여름의 세 개 악장에는 장렬하는 태양에 지쳐가는 만물, 산들바람과 폭풍을 담은 1악장, 또 천둥 번개 긴장이 가득한 2악장, 그리고 방금 들어본 3악장은 천둥 치고 우박이 쏟아져서 열매와 또 곡식이 순환을 받는 그런 풍경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비발디가 남긴 수많은 작품 가운데서도 이 바이올린 협주곡 4개가 대표곡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4개가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7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세월에 묻혀서 거의 잊혀져 갔던 작품이 세계적인 실내악단으로 꼽히는 이무지치의 공연을 통해서 찬사를 받았고요. 그 진가를 재평가받았는데 1956년에 발매한 이무지치의 비발디 협주곡 4개 음반은 지금까지 그 판매량이 1000만 장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후반에 1955년에서 1980년 사이에 녹음된 이무지치 연주 그리고 새로운 연주가 더해진 새 비발디 음반이 나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이어집니다. 내림 디단조, 작품번호 55의 1악장, 알레그로 브리오소입니다. 1악장의 첫 선율이 아주 강한 인상을 주는데요. 1912년에 프로코피예프가 이 곡을 발표했을 때는 젊은 감성이지만 전통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혹평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가장 프로코피예프다운 감성, 서정성의 또 특유의 활기가 넘치는 곡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피아노의 블라디미르 펠츠만이고요. 마이클 틸슨 토마스가 지휘한 런던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클래식 고전 음악과 함께하는 주말의 음악 여행입니다.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드 그리그의 지난 봄,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지난 봄은 작품 번호 34, 두 개의 슬픈 선율 가운데 한 곡이고요. 아주 봄이 짧은 노르웨이에서 눈 덮인 산이 초록으로 변하는 과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곡도 노르웨이의 방언으로 쓰여진 시에 그리그가 선율을 붙여서 맨 처음에는 가곡으로 만들었는데요. 후에는 이렇게 오케스트라 합주곡으로 널리 만날 수 있는 곡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곡의 가사는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맛보는 희미해질 봄의 즐거움. 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이 세상과 서둘러 헤어지는 것 같아서. 이어지는 클래식 음악은 1800년대 전반기에 활동한 이탈리아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제티 오페라 샤모니의 린다 사곡입니다. 1842년에 초연됐던 이 오페라는 근래에는 거의 공연 무대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작품인데요. 1760년대 프랑스의 남동부 샤모니라는 지역과 또 파리를 배경으로 가난한 농부의 딸이 성장을 하고 또 신분을 숨긴 귀족의 아들이 연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답니다. 오페라를 이끌어가야 할 성악가들의 아리아가 웬만한 기량 이상을 요구하는 벨칸토 수준이고요. 특히 이 주인공인 린다 역의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중에 소프라노를 칭하는 코로라투라여야만 가능한 작품이어서 작품을 소화해낼 그런 적합한 성악가들 찾기가 힘들어서 실제 공연이 쉽지 않은 그런 오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오페라 샤모니의 린다 서곡입니다.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오늘의 영화는 2008년 미국의 데이빗 핀처 감독이 만들고 할리우드 배우 브래디 피트와 케이트 블란쳇이 주연한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답니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쓴 미국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이 원작인데요. 80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점점 젊어지는 남자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성의 아름답고 씁쓸한 사랑 이야기로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진지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죽음이 임박한 한 여성의 병상에서 시작합니다. 여성은 곁을 지키는 딸 캐롤라인에게 오래된 일기를 읽어달라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를 타고 영화는 단추 공장을 하는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던 1918년 미국 뉴올리언스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힘든 진통 끝에 태어난 아기. 그런데 아버지는 갓난아기를 안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양로원 계단에 아기를 두고 사라집니다. 80살 정도의 노인 얼굴과 피부를 갖고 태어난 아기. 양로원의 주인은 그 가여운 아기에게 벤자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노인들 속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벤자민은 자라면서 점점 젊어집니다. 체구는 아이인데 누가 봐도 노인 같았던 벤자민. 12살쯤 되니 60살 정도로 보이고 키는 나이만큼 자라고 피부와 모습은 점점 젊어지는 겁니다. 놀림을 받으며 자랐던 벤자민에게도 데이지라는 남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벤자민은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데이지가 좋았고 나중에 두 사람은 연인이 되는데 문제는 데이지는 시간을 따라 나이를 먹지만 벤자민은 점점 어려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딸이 태어난 뒤 벤자민은 데이지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젊어지다 못해서 결국 아기가 되어버릴 자신을 감당해야 하는 데이지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영화는 가끔 엄마의 일기장을 읽고 있는 캐롤라인의 시선으로 돌아가는데요.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났던 벤자민과 데이지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캐롤라인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가 벤자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곧 딸을 떠나게 될 엄마 데이지가 아빠의 존재를 알려주고 자신의 품 안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벤자민의 특별한 인생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뭉클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젊음을 되찾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을 거슬러 가며 살았던 벤자민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런 벤자민을 지켜보던 데이지는 행복했을까요? 평범한 것의 가치와 소중함,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였습니다. 영화와 함께하는 클래식 고전음악은 로베르트 슈만의 아라베스크 C장조입니다. 발레리나였던 데이지가 딸 캐롤라인을 키우면서 발레 교습소를 운영하는데요. 청년의 모습으로 찾아온 벤자민과 데이지, 또 딸 캐롤라인과 데이지의 남편이 만나게 되는 장면 앞에 흘렀던 발레 연습곡입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바이런 야니스가 연주하는 슈만의 아라베스크 작품 번호 18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2막에 흐르는 대장간의 합창 또 3막의 병사들의 합창 들어봤습니다. 스페인의 테너 호세 카레라스, 이탈리아의 소프라노 카티아 리차렐리, 폴란드에서 태어난 러시아의 바리톤 유리 마스로크, 폴란드 메조 소프라노 스테파이아 토치스카, 영국의 지휘자 콜린스 데이비스 경이 지휘한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었습니다. 오페라의 제목인 일 트로바토레는 음유시인이라는 뜻입니다. 1400년대 스페인의 귀족 가문과 어느 집시 가족 사이에 얽힌 사건과 복수, 사랑과 증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오페라 리골레토에 이어서 이 일 트로바토레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베르디는 오페라의 황제라는 수식어를 갖게 됩니다. 합창 중간에 들리는 이 대장간의 망치 소리가 아주 인상적인 대장간의 합창은 일종의 노동요고요. 병사들의 합창과 함께 오페라 일트로바토르를 상징하는 곡으로 꼽힙니다. 형제임을 알지 못한 채 서로의 군대를 이끌고 대적하던 두 사람이 맞게 되는 그 비극의 무게감을 더하는 그런 장면에 흘렀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클래식 고전음악을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3중주 1번 B장조 작품 번호 99의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가 이어집니다. 유진 이스토민의 피아노, 바이올린의 아이작스턴, 첼리스트 레너드 로즈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